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말씀이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됨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길을 모르는 사람이요,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가 길을 가르쳐 준다면 그건 참 고마운 일이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무슨 문제 때문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갖는 그 질문,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골머리 아프게 스스로 생각하고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듣고 배우고 그래서 결정하는 그것이 우리들의 보통 삶이죠.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들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크리스천까지라도 하나님께 듣는다 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아니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의외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말하자면은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는 그 입에서 나온다 그랬으니까 어떤 특별한 예언이나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 자기에게 보이는 것으로 이 육안에 들리는 것으로 뭔가가 느껴져야지 잡아져야지 우리는 그거를 음성이라고 듣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쉬운가 봐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도요, 그분의 음성도 우리의 그 육신의 귀가 들을 수 있고 우리의 그 육신의 눈이 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환상을 봐야 되고 꼭 무엇인가 꿈이거나 그 특별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그 꿈이나 그 환상을 통해서 가능한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생이 성령님을 통해서라면 가능한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성령님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로서부터 나온 예수님만이 알고 성령님만이 그 뜻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시는 분만이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의지하지 아니하면 그분을 통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분을 통해서라면 누구든지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있고 누구든지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 그거는 육의 사람이 절대로 갖지 않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요. 그 외에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떠한, 갖고 싶은 게 있어서, 내 소욕이 있어서, 그거 달라고 졸라 대는 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인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인다는 건 먼저 내가 알 바를 알지 못하고 할 바를 알지 못하니까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행하겠나이다요.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면 깨닫게 하시면 내가 알고 깨닫겠나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여 살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땅한 길이니까. 그것이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니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오히려 우리를 비추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예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씀의 살아 역사하심이고 이루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구하면 그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간직하면 오히려 말씀이 내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리시는 그거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은 오히려 우리의 그 등불이라 그럴까? 볼수 없는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할수 없는 우리에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뭔가 이룰 수 없는 우리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습니다. 훈계에 착심하라. 우리가 훈계를 받는다는 자체를 우리가 사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명령해서 누가 나에게 훈계한다 그러면은 벌써 우리의 마음은 그걸로 상해요. 나를 지적하는구나, 나를 비판하는구나, 나를 없이 여기는구나. 뭔가 우리는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인정받는 걸 좋아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내가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훈계를 받는다는 자체를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요, 참 깨닫는 것, 갖고 있는 지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볼때 어떡해요? 참 어리고 미숙하다 생각이 되는데, 철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이들 자신은 안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만큼 이제 아는 것 같고 살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 아는 척해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오히려 아, 내가 아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별거 아니구나. 그런 거를 깨달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자고한 때가 언제냐면은 청년 때예요. 젊었을 때. 뭐든지 할수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실패라는 것까지 안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계속 깨달아야 되고 계속 하게 하심에 의존해야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도요.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성령을 의존해야 됩니다. 양이 아무리 나이가 들고 양으로 계속 살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 길또 목자 따라가야 돼요. 또 목자 음성을 들어야 돼요. 또 목자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고 목자가 공급해 주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살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일생 그냥 스스로 살수 없는 거예요. 훈계받는 것은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우리가 받지요. 훈계는 나 자신이 나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렇게 옳은 길을 가게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올무에 빠지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내가 잘못되지 않도록 나를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훈계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이 성령으로 쓰여졌지만 그것이 훈계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책망이라고 그랬어요. 훈계라는 거는 이제 마땅히 행해야 될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 같아서 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은 압니다. 자기가 그냥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고 하려고 그래요. 사람 가는 대로 쫓아가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 쫓아가고 내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쫓아가고 욕심에 이끌려서 쫓아가는 쾌락에 쫓아가는 그러한 그냥 자기 맘대로의 길은 다갈수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을 모릅니다. 내게 유익하고 안전하고 내가 정말 가야만 하는 생명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기 원하지 않는 인생의 그러한 그 고집. 그것이 우리가 갖고 태어난 겁니다.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일본의 그 코마셜의 테레비 광고에 어떤 남자가 창을 열심히 닦는데 부인이 그 불러요. 막 뭐를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근데 창을 이렇게 닦는 자체가 자원하면 뭐예요? 자기가 즐거움이에요. 근데 하라 해서 하면 어떡해요? 벌써 마음이 상해요. 그런 거를 잘 이렇게 나타내준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볼 때마다 공감을 해요. 하고 있는데 자원해서 하고 있어도 하고 있는데 하라 소리를 뒤에서 누가 하면은 그 순간에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자원함이라는 것에 그 기쁨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를 자원함으로라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없이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니까 언젠가 내 마음이 자원할 때까지 기다리면 돼. 우리도 기다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게 벌써 오래오래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걸 자원하는 걸로 우리가 사실은 돌려야지 지혜로워요. 하나님은 또내 마음의 소욕이 그걸 원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까 하고 늦장 부리다가는 어떻게 해요? 정말 벽에 부딪힐 때까지, 함정에 빠질 때까지 내가 그 길로 가가지고 뭔가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건 어리석음이에요. 말씀이 있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훈계가 있을 때 그때 돌이키라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청종하라 그럽니다. 예를 들면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라. 말씀이 있지요. 그런데 그 말씀은 내가 땅의 것다 구해서 안 됐으니까. 잡았는데도 별거 아닌 거를 내가 다 알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구하는 마음이 있는 자체에 그것을 생각하는 내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은 받은 그 시간, 그 순간에 화답이 있는 거예요. 나중으로 미룰 거냐, 지금 할 거냐? 하나님의 훈계를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하나님, 내가 언젠가 자원하는 마음이 되면 그때 가서 갈게요. 그러면 자기가 자원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거예요. 당장 돌아오는 거 하나님 기다려 주는 거 아니까 내가 가서 돼지 주워 먹을 때까지 갈게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탕자의 비유를 든 거는 기다리는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건 탕자가 된 사람들이 내가 탕자라고 느낀 거, 지금 탕자 입장에 있구나 하는 거를 깨달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는 말씀도 되지만, 또한 가지는 탕자가 되지 말으라도 되는 거예요. 가면 그렇게 되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너는 내게 받은 물건 갖고 받은 재산 갖고 살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옆에 있어야지 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우리에게 일생 살 훈계를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때그때 훈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하고 연합해서 늘 하나님이 필요하고 늘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늘 하나님께 받으면서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생명이 글로 거기서부터 오고 나의 능력도 거기서부터 오고 말씀이 그 입에서 나오거든요. 애가 자기 태어나서 살수 있는 모든 것을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수 있는 모든 것을 보장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잘 모른다 치면은 아이가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부모가 그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 아이에게 정말 그 사랑으로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공급하고 하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나도 아무 문제 없지요. 아무 걱정 없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낳아주신 우리의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실 능력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우린 그 아버지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훈계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마땅히 행할 거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도 모르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의 아이디어, 우리의 어떠한 체험이나 우리의 어떤 가진 것 갖고는 우리가 생명기를 가지 못하니까 매일 들어야 돼요.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에 착심하려는 거는 훈계를 내 마음에 꼭 담으라. 훈계에 그 거하라. 거기에 설하지요.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 훈계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아까 성경은 우리에게 훈계하고 책망한다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이 우리에게 수정할 수 있게, 그리고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살게 훈련시키기에 그게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써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나의 자원함이 되고 나를 다스려 주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아까 내 마음이 자원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우리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모두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거를 버려야 돼요. 그거는 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양식에, 생명의 양식에.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느 거를 택해서 내가 먹느냐는 내가 택하는 거예요. 지금 훈계에 착심하라는 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계속 받아 먹으라죠. 그걸 명심해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그거를 들어야지만 되고 그것을 마음에 둬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보존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항상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것이 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안다 할때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스스로의 어떤 깨달음이나 정함이 있으면 우리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에 귀 기울인다는 건 거기에 관심을 갖잖아요. 귀가 쫑긋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귀가 거기에 이렇게 정보 수집을 하려고 나팔을 이렇게 해서 귀 기울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원하고 그것을 알기 원하고 그것에 내가 그 따라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 채널을 돌려도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리 음란 사이트가 많다 그래도 음란 사이트에 전혀 한 번도 안 들어가 본 사람도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겐 그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인터넷 쇼핑이 싸다 그래도 그게 관심이 없는 사람은 거기 가서 쇼핑하려고 안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 그 사이트들이 많잖아요. 설교가 많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냥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세미나 설교들이 있지만 관심 없는 사람도 그거에 절대로 클릭해서 들어가지 않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식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에 우리가 자원함이 없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거기에 귀 기울임이 없으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명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클릭을 안 하고 거기에 찬내를 절대로 마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있대 듣지 못하고. 분명히 그 인터넷 속에, 전파 속에, 그 테레비 속에 그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게다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다가 찬내를 안 마치고 클릭을 안 하면은 나는 못 듣고 나는 모르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직통 전화가 되어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수화기를 거기를 안 듣는 거예요. 다른 거에 맞춰 있으면 때르릉 하는 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듣지 못한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라. 이거는 아이들에게요. 그 체벌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아이는 어리석음을 달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이기적인 걸 갖고 태어납니다.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길, 자기 맘대로 가려는 그러한 육의 본성.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절하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길 잃어버린 양 같은 거예요. 탕자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십시오. 내게 축복 주십시오.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뭐 달래는 것만 많아요.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지으신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고 내가 그 다스리심 속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나 사는데 나 원하는데 나그 편안하고 좋은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달라고 하고 그분 보고 지켜주세요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의사대로 내 꿈대로 내 원함대로 해주세요 하니까 그쪽은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뜻대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훈계해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때려라 해요. 왜 때리냐면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이 수월해서 구원. 그의 영혼을 그 무저갱에서 음부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애가 길을 모르고 마땅히 행할 바를 모르고 그냥 놔두면은 그 아이는 반드시 음부로 떨어진다. 그러면 부모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서라도 음부에 떨어지지 않는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아이를 거기에서 멀리하도록 해주라 해요. 그에게 매를 대도 죽지 않으니까. 또 우리 잠언의 다른 데 보면은 애를 때리되 죽일 마음은 갖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아니면 자기 가치관에 자기가 내가 옳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를 내가 원하는 길에 아니면 자기의 어떤 감정적인 그러한 그 독이라 그럴까? 그거를 아이들에게 화풀이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아이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아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노하게 하지 말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징계를 채찍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징계받음으로써 내가 채찍 맞음으로써 너희들이 나음을 입었고 너희들이 평강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을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은 이렇게 체벌을 가해 가지고 때려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나쁜 것을 나쁜 것으로 그대로 놔두면은 나쁜 줄 알면서도 부모가 그대로 놔두면 아니면 뭐가 옳은지 아닌지도 가르쳐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버리면 그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되니까 눈이 범죄할 때는 눈을 빼버리고 팔이 범죄하면은 그 팔을 잘라버리라 그랬어요. 그거 왜냐면은 그 영혼이 음부에 떨어지는 것보다 나으니까라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인생이 갖고 태어난 그러한 육의 본성이 죄를 짓는 것이요. 그 결과가 죽음이요. 멸망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는 우리 아이들을 그 죽음에서 끌어내도록에 전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예쁘다, 예쁘다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이거 먹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난 이거 싫고, 뭐 하고 하니까 그 애들 비유 맞추고 그 애들 원하는 대로만 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애들에게 유익한 거. 근데 그 유익이 뭐예요? 정말 전 세계를 가질지라도 참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 세상에 땅의 모든 것을 갖는, 뭐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 가서 잘 산다라고 하는 그러한 땅의 모든 걸다 가졌다 할지라도 참생명이 없으면 무엇하느냐? 근데 그 참생명을 갖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대로 행함으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행위 온전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비춤 받는 그 우리의 내면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원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좇아서 살도록 계속 아이들을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인도하랍니다. 이거는 정말 따끔하게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체벌을 하는데 사랑해서 체벌하는 것과 화가 나서 체벌하는 건 달라요. 내가 옳다고 해서 내 뜻대로 아이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성령에게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 스스로가 하나님 돼버려요. 그래서 부모는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큰 역할, 정말 아름답고 귀한 역할도 할수 있지만 아이들에게 가장 큰 파괴력도 갖고 있고 아이들에게 가장 큰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려고 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무지하면, 부모가 말씀대로 정말 자기 스스로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되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것 삼아서 내 마음대로 끌려고 하거든요. 내가 옳다거든요. 나는 잘하고 있고 너는 어리니까 넌 아무것도 몰라. 내말 들어 하는 걸로 끌고 가면은 아이들이 노하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고 아이들이 정말 영혼이 그 부모의 말을 거절하게끔 그 부모의 말에 따르지 않겠고 깊이 그 아이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부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다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됩니다.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영혼들을 미혹한다 그랬는데요. 부모들이 만약 하나님을 잘못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그 부모들이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 아이들을 미혹하게 하고요. 그 아이들을 하나님 앞에 등 돌리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되기도 해요.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아들아 그랬으니까 지금 이거는 자식하고 부모 관계죠. 지금 부모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은 부모에게 한 말이죠. 네가 아이를 훈계하고 그리고 그 아이를 그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네가 그렇게 하라예요. 그러고 그다음에는 아들 자녀에게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결국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부모의 즐거움이고 부모의 기쁨이 됩니다. 이제 저는 많은 지체들을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자녀된 입장의 지체들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은 부모들하고 얽힌 것도 많고 부모에게 깊은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 부모들을 이해하고 부모들을 사랑하는 것 데에 이렇게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많이 그러한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쭉 이렇게 대하면서 인간으로서 그 실수할 수밖에 없었고, 또 깨닫지 못했고, 또그 부모들이 가진 사랑이라고 하지만 그 인간적인 거. 그러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그 힘들게 한 그런 것들에 그 부모가 인생이라는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서로 인생끼리 아무리 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나이가 들어서 저절로 성숙한 것도 아니고 저절로 훌륭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아직 체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얘기해 줄수 있어요. 그러나 요구는 뭐예요?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요구가 있어요. 먼저 부모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했고, 인도하라고, 양육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부모가 예수를 모르고,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쳐봐요. 그래도 그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 부모를 사랑하고 용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어떡해요? 결국 부모에게도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데 참 거기서 재미있는 현상이 뭐냐면은 그 부모들이요. 지금 자기 자녀가 자기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았었고 많이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비추시고 그래가지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그 부모들은요, 내 자식이 잘났다예요. 내 자식이 착했다지 그거를 하나님이 해주셨다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만 안 믿으면 하나님한테만 충성 안 하면 내 걸로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위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효녀, 효자. 그런데 그 마음을 그렇게 하도록 능력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부모는 그냥 자식 자랑하고 말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자식이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질투를 느끼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우리의 부모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상처를 안 주고 정말 자식들을 하나님의 그 뭐랄까 자식들에게 유익하고 자식들에게 꼭 필요한 거를 줄수 있는 그러한 가르침, 그러한 훈계와 그러한 양육을 할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자식들이 정말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도록 그 자식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부모 공경함으로,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마음을 다스려주고 이렇게 붙들어주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야 되는데 서로 칭찬하고 서로에게 영광을 돌려요. 우리 부모가 좋은 부모고 우리 자식이 좋은 자식이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좋은 자식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더 요구가 많고요. 또 좋은 부모라고 하는 데에 받는 것이 당연해가지고 감사가 없어요. 우리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만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지금 자식 때문에 즐겁고 그 기쁜 것은 그 자식이 지혜롭고 그 자식이 정직을 말하면이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서는 물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살고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많은 커다란 유능한 그 하나님이 깜짝 놀랄 그러한 일을 해드리고 그러한 것을 바쳐서 하나님이 즐겁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근데 인간 부모는 또 그렇지도 않지요. 돈 많이 주고 또어그 부모에게 뭔가를 자꾸 하면 부모들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거기에 마음이 동반되지 않았다면 사실 그것 자체도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천만 그 수양을 하나님한테 번제물로 드렸다 그래도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는 우리 인생의 부모하고 달라요. 우리 인생의 부모들은 그래도 자식 잘 되고 너희들만 잘 살면 돼라고 얘기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실제로 내게 잘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게 가까이 해주고 다 그거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세요. 우리의 행복만을 추구하세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뭐 물질이나 어떠한 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겠어요? 나의 뭘 필요로 하겠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과 저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내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목적이에요. 하나님한테 뭔가를 물건을 드리라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하라가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거는 우선 마음이에요.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한테 해라. 그러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부으신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예요. 내가 갖고 태어난 그 마음과 뜻과 그 성품과 그 힘과 생명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에게 쓰레기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독이요. 우리에게 아침 안개 걷히듯이요. 그냥 스쳐가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음침하고 그리고 정말 어둠의 세계입니다. 우리 생각은 자고해서 그리고 방향도 없고 정함이 없어가지고 정말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한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송을 부르면서 봄에 또 감사하고 가을 외로울 때도 가을도 감사하고 왜 가을이 외롭고 왜 봄에는 새싹이 나서 우리가 즐거워. 우리 마음이라는 게 계절에 따라서도 아침 저녁에 따라서도 이렇게 변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 우리의 정말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힘은 나 스스로로 살릴 수 없고, 나 스스로도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반드시 죽어요. 이 육체의 생명. 그런 걸다 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래도 우리가 사실 쓸모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는 그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힘이 왔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왔어요. 그것으로 살으라예요. 그것으로 살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형태라 그럴까? 그 삶의 열매는 뭐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있으면, 하나님의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게, 이웃들을 사랑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에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명철, 우리의 정말 그 지식,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23절에 봐도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신 부모. 부모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자식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근데 그들에게 귀 기울여 청종하라. 우리 제사장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은 들어도 그들의 하는 행동은 닮지 마라, 따르지 마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부모들이 잘못할지라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부모를 용서하고 오히려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부모를 품고 그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 자식했을 땐 부모에게 권세를 준 것뿐만 아니라 요구도 있어요. 자식들을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고 자녀에게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들으라 순종하라가 있습니다. 양육을 받아라예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물으실 때는 누구에게 물어요? 부모에게 먼저 묻는 거예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설상 부모가 우리를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보면은 믿지 않는 부모가 우리의 뭐예요? 돌봐야 되고 사랑해야 될 이웃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영적 자녀같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늙은 어미를 없이 여기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리는 육체로 돈 있을 때 그 부모가 권세가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뭐가 할 때는 의지하지요. 그러나 부모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자기들을 다 낳아서 먹여서 입혀서 키웠는데 학교 보내 키웠는데 부모들이 노인이 되니까 부모를 없이 여기고 부모를 소홀히 하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식은 누구든지 다 갓난쟁이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상처만 받고 무슨 독만 먹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들의 수고함과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섬김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물질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여러 가지로 받고 자란 입장이에요. 선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배은망덕하지 말아라입니다. 그들은 이미 너희들에게 수고한 자에 너희들에게 준 자니까. 진리를 사라 그러고 그거를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한번 가지면 그거를 놓치지 말아요. 그걸 소중히 여기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목마른 자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거 진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리의 영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누구든지 그분은 진리 안으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가 값 없이 사는 것입니다. 값은 하나님이 치러주셨어요. 공짜는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가 공짜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자신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대속죄물이 되어 주신 그 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계산되지 않는 그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는 그냥 값없이 와서 사서 먹어. 근데 이 사는 행위,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값을 치러 주셨으니까 우리는 가서 주세요 하는. 우리 부모가 어느 가게에서 물건을 사놓고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너 가서 갖고 가. 그럼 그건 나는 갖고 온 거지만 그건 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치러주신 겁니다. 근데 그걸 다시 팔지 말아라. 나는 공짜로 갖고 왔으니까 이걸 돈 붙여서 팔지 말아라. 왜? 진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사되 팔지는 말아라. 네 손에서 떠나가게 하지 마라. 남의 것이 되게 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는 계속적으로 진리를 쫓아가야 되고 계속적으로 진리 안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내 손에서 떨어지는 순간 내가 길을 잃어버려. 진리 안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지 말아라. 우리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공유합니다. 서로 나눕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떠나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자유함,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 갖다 남에게 퍼주고 나는 힘들고 지치고 슬프고 정말 그렇게 거덜이 나면은 그거는 내가 지금 성령을 좇아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아까 그 탕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갖고 남에게 다 주기만 하고 나는 거덜이 난 셈이거든요. 그거는 아버지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아버지 옆에 있으면 공급이 계속 옵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이세요. 말씀이세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으로 계속 공급되는 거는 내가 먼저 먹고 내가 먼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넘쳐서 나누는 것이지 내 안에서 똑똑 긁어가지고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충만하게 되지 아니하면은 남에게 해주는 그것이 내 의가 되고 결국 내가 했다가 됩니다. 그러나 충만하면은요 어떻게 돼요? 나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 충만해서 넘치는 것들이 나간 거는 내가 한거 아니에요. 근데 퍼줄수록, 그러니까 나눔이 넘칠수록 더욱더 넘칩니다. 그러나 내가 퍼줘서 내 수고한가 내거 하면서 나할 때는 결국은 내거 퍼준 거지 진리가 진리의 영이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할지니라.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 책망, 훈계, 가르침, 그리고 그 깨달음, 그것도 사되 팔지는 말아라 합니다. 계속 소중히 해라. 계속 보존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대로 사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많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진리 안에 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말씀 안에 거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나니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 근데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쫓아 살면은 육체의 소욕은 따르지 않는다.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안에서 나오는 말이 있고 세상에서도 하는 말이 있고 사람이 주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면 우리는 그걸로 가는 거예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니까 우리가 딴거다 해보고 이쪽 가는 게 아니라. 제 일본에서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아드님이 사춘기 때 많이 방황을 했어요. 교회 안에 이제 중고등부에 남자 학생이 그 아들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교회에서 그 부모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대한 그 엄마 아버지에 대한 동정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저렇게 고생시키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저희 아이하고 친구기 때문에 아주 친한 친구고 제가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품은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모한테 그 아이가 방황할 때 많이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걔한테 그랬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따르는 길과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과 그리고 세상의 길이 있다. 응? 그런데 탕자의 길을 먼저 갔다가 돌아오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서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보느냐? 그거가 언제든지 선택이다. 근데 내가 부모라면, 응?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결국 너는 세상 갔다 언제든지 세상은 열려 있어, 길이. 그러니까 그 길을 먼저 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먼저 선택해라. 정말 그 길을 가서 하나님 없으면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가 아니라고 네가 그렇게 정말 체험이 되고 그렇게 네가 알아진다면 그때 가서 돌아가도 세상 길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 그런데 세상을 먼저 택하면 네가 돌아오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를 받고 너무 큰 지침이라 그럴까? 그러한 것들이 거기에서 올 테니까 나는 이걸 먼저 선택하길 원한다 그랬어요. 네가 선택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무리 고생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네 엄마 아빠가 그거를 계속해서 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지. 누가 시켜서 하냐? 네 엄마, 네 아버지가 그걸 돈벌이로 하냐? 그러니까 너는 그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네가 보기에 힘들을지라도 그렇게 뭔가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자원해서 계속해서 하는 그 은혜를 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고생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근데 너가 그거를 한번 맛봐라. 그걸 가져봐라. 이제 해서 그 아들 결국은 지금은 훌륭한 목사님 돼 있어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게 들어라. 왜냐하면 결국 딴데 가봐야 너는 거기 가면 올무 빠지고 거기 가면 힘들고 거기 가면은 네가 수고하고 지칠 뿐이라. 내게 와서 내게 받아 먹고 내게 거하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자꾸 딴짓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 탕자부터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길 잃은 양부터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시니까 하면서 오히려 그거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으라 그럽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서도 보면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도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라. 그것이 앞에 우리 그 부모가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 마음이 즐겁고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하는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의 더불어 사귀지 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고, 그리고 훈계와 명철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엄마도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혜롭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삶이 어떤 삶이냐? 세상에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딴 사람이 돈 많고 건강하고 칭찬받고 잘 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저 사람은 별로 잘하지도 않는데, 쓱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보다 뭐가 잘 풀리는 것 같다.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악을 떠나는 것이고 악을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 지식의 근본, 시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어떻게 용서를 받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요, 나를 전부 아시는데 나를 용서하신 분이래요.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심을 알때 우리는, 아까 나를 야단치고 나를 채찍질하고 뭐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더 마음이 닫아지고 숨어질 수 있지만, 나의 모든 걸다 아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채찍 맞으시고 대신 목숨을 버려 나의 벌을 대신 치러 주셨거든요. 이 채찍이 내게 닥치면은 뭐예요? 우리는 움츠리고 숨어요. 그러나 이 채찍이 예수님에게 갔기 때문에 우리는 아까 채찍 맞아서 고쳐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때려서 사실 사람 고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맞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것, 죄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피값으로, 그 징계 받으심으로 내가 지금 죄를 용서받았고 의로 인침받았다. 그거를 알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마음이 녹아지는 거야. 그래서 자원해서 죄를 안 짓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야. 자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그거를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서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서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자유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계속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뭐 해주셨나? 예수님이 내게 어떠한 분인가? 그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분이 사랑이시여, 그분이 지혜시여, 그분이 내게 정말 주님이 되어서, 나의 참 생명이 되어서, 이제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할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임해 주셨으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이 이제는 내 안에 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럴 때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땅에 그 무엇 어떤 영화도 어떠한 그것 또 칭찬도 그것이 내게 하나도 유혹이 되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가 유익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히려 오물처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분 아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 예수님이 내게 뭐 해주셨나? 앞으로 뭐 어떻게 하실 건가? 그한 가지 아는 그 아는 지식의 고상함. 그것이 너무나 굉장한 사실이고 너무나 멋있는 것이고 너무나 좋은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기에 나머지는 그거에 비할 바가 아니다. 내가 아무리 고생을 당하고 여기서 핍박을 받아도 이 세상 사람이 다그 비웃는 세상의 밑말의 찍기처럼 하나님이 버린 자처럼 둔것 같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개죽음을 당하는 것 같이 보여도 사랑해서 본인 그 백성에게 오셨는데도 백성이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안 저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부러워했어요. 나는 저들에게 못 박혀 죽고, 아니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용서를 빌수 있는 그러한 마음도 가지셨고, 그러한 주권도 십자가 위에 달려셔서 사람들한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도 아버지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 늘 하나 되어 함께 계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아요. 또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앞길이 환히 열릴 것이라 내 장래가 있겠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그러면 너는 결코 부끄럼 당하지 않고 실망하는 일이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리고 보좌 우편에 들어 올리셨습니다. 아버지를 의뢰하는 자. 그때 당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를 죽음에서 일으켰어요. 우리의 장래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죽음으로 끝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가진 것, 너 미모, 너의 명예, 너의 재산, 너의 육체, 그게 다 뭐냐 이게.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영생을 갖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리라. 이 장래가 있다는 얘기는 그냥 미래가 있다 하는 얘기뿐 아니라 그 장래가 뭐예요? 영광 속에 그 높아지고 잘 됐다고 부러워하는 그 사람들의 비할 바 없는 지금 그 사람들의 형통은 그냥 이 땅에서의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자의 가진 형통은 만사 형통은 영원한 형통입니다. 땅의 삶이라는 건 잠시 잠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 있는 거 왕으로 있던 정말 목동으로 있던 뭐 미친 사람을 그 가장에서 사람들에게 쫓기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나 십자가에 계실 때나 마구에 태어나셨을 때나 쫓겨서 이집트에 갈 때나 나사렛에서 그냥 목수 아들로 자랄 때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내 위치와 배치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그것은 우리 보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 성령으로 듣고, 성령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을 쫓아 살으라. 그러면 그는 너를 진리 안으로 인도해서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거는 분별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가도록 그분이 이끌어 주셔요. 우리의 영혼의 참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인도해 주시고요. 늘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다는 것은 가장 우리가 지금 누리는 축복입니다. 정말 마땅히 알 바를 알지 못하는 애가 알수 있게 되었고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게 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여기서 누구랑 사귀냐? 술 좋아하고 그리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하고 하지만 그들은 쾌락을 좋아하는 자, 연락을 좋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더불어 사귀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삶, 말씀대로 사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택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의 소욕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쾌락을 쫓아 사니까 그런 사람하고 더불어 있지 마라. 더불어 있으면 물든다예요. 더불어 있으면 쫓아서 행하게 되니까. 막 화내는 사람, 짜증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네가 익혀져서 배워져서 같이 목소리 커지고 같이 그냥 그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막 욕을 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욕을 배우게 되고요. 그러한 그 물들기 쉬운 우리가 누구하고 사귀느냐? 하나님과 사귀고 주 안에서 사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거워하는 자는 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나와서 사고 구하고 하는 거안 합니다. 이 땅에서 것 갖고 즐기고 이 땅에서 것 갖고 배부르고 거기에서 쾌락을 위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있으면 반드시 가난해지고 너는 이제 바닥이 드러난다예요. 너를 낳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시작해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키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조차 행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열매는 맺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가 탕자의 자리에서 길 잃은 양쪽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거,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은 우리 보고 돌아오라 그래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요. 내게 들으라. 내게 순종하라, 나를 좇으라.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폭군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자시지만 결코 우리에게 악을 행하시지 않고 오직 우리의 유익을 구하며 우리의 행복을 구하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그분이 즐거워하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나를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나의 하고 싶은 대로 하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나, 아니면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선택하나? 이 순간이, 그 순간순간이 늘 신앙의 발걸음을 어디다 내딛느냐. 뭘 선택하고, 뭘 바라보고, 왜 그거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몇천 년 전에 잠언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동일합니다. 내게 듣고, 내게 배우고, 나를 좇아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유익한 대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우리에게 평강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니, 생수니. 나를 마시면 다시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도 양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보장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다시 누립니다. 스스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저희들은 정말 마땅히 알 바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 길을 가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소욕 속에, 그러한 어리석음 속에 있는 우리들인 걸 다시 봅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또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셔서 죄를 죄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기쁨의 감사의 잔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잔이 넘침으로 인해서 모두와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